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유명하죠.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끌었고요. 대통령이 된 뒤에는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 인연도 깊은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90년에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온 가족이 중부 캔자스주로 이사갔고요. 캔자스주 에빌린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일곱 형제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는데 대학 갈 나이가 돼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뽑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평화주의자셨기 때문에 내가 군인이 되는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육사에 가는 걸 허락하셨죠.
네, 아이젠하워는 1915년에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유럽에 나가서 싸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아이젠하워가 유럽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정전이 이뤄지면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장교 아이젠하워는 폭스 커너, 더글러스 맥아더 등과 같은 여러 장군 아래 참모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오하이오 대학교 역사학과 체스터 패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군 생활 초기에 아이젠하워를 도와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폭스 코너 장군이었는데 코너가 아이젠하워 능력을 높이 사서요. 포트 레벤워스에 있는 육군 지휘 참모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 줬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육군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아래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젠하워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은 조지 마샬 장군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미군 합참의장을 맡고 있던 마샬 장군의 눈에 든 건데요. 마샬 장군이 계속 어렵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아이젠하워가 주어진 업무를 모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작전 실시 날짜가 가까워지자 아이젠하워의 손에서는 담배가 떠나지 않았다. 초조한 듯 하루 종일 커피를 들이키기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아내가 묻자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하들 역시 두려움을 갖게 됐을 거라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란 자신감을 심어줘야 했다는 것이다.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항공기 12,000대, 병력 수십만이 동원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군사작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연합군은 독일군의 기세를 누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1945년 6월 미국인들은 뉴욕으로 돌아온 개선 장군 아이젠하워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젠하워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체스터 패크 교수의 설명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게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권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요. 현직 대통령인 자신이 부통령으로 나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아이젠하워가 거절했죠. 1948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 됐고요. 몇 년 뒤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초대 최고사령관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할 결심을 하면서 공화당원이라고 선언을 했죠.
사실 아이젠하워는 그때까지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었습니다. 1952년 선거 전에는 투표에 참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직업 군인은 정치를 멀리하는 게 좋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1952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아이젠하워의 별명인 아이크를 이용해서 I like Ike, 아이크를 좋아해요란 선거운동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많은 미국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아이젠하워는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전쟁 종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고요. 대통령에 취임하고 6달 뒤에는 정전 협정을 끌어냈습니다.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이 아이젠하워의 업적이죠. 한국 전쟁이 오래 끌다가 전쟁이 시작되고 3년이 넘어서야 끝났는데요. 트루먼 행정부 당시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때는 사실 미국 국방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요. 이때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련이 위험하고요. 미국의 안보와 생존에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했죠.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절대 필요 이상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자 국방과 안보 분야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력이 나왔는데요. 아이젠하워는 여기에 저항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1956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모두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직을 맡았는데요. 경제가 번영하는 시기에 미국을 이끌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1950년대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요. 여러 소비 상품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면에서 중요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 고속도로 건설 법안이 이때 통과됐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아이젠하워 재임 시기에 중요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어떤 면에서 보수적이긴 했지만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해결책의 하나로 시행했던 뉴딜 정책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했는데 국내 정책 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업적이라면은요, 전반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1957년 9월 흑인 여학생 엘리자베스 에크포드가 아칸소주 리틀록의 백인 고등학교에 나타났다. 성난 백인들은 에크포드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고 주지사가 보낸 주방위군이 에크포드 앞을 가로막았는데 3주 뒤에 연방법원은 주지사에게 방위군을 철수시키란 명령을 내렸고 에크포드와 다른 흑인 학생들은 무사히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네, 몇 년 앞서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미국인들 생활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립학교 인종차별을 철폐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나오게 됐고요. 그런 노력의 하나로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흑인 여학생이 백인 학교에 등교하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러자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Such an extreme situation has been created.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연방군을 리틀락에 보내서 흑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백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보호했는데요.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민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민권 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종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인종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1954년에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 흑백 차별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실 아이젠하워는 그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법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믿은 사람이었고요. 대통령의 주요 책임 가운데 하나가 법을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연방 군대를 보낸 겁니다.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을 당시에는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재임 당시에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 주요 쟁점을 잘 모르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런 생각은 오해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 체스터 페크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을 세웠고요. 원자폭탄 정책과 비밀 공작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의 결정이 과연 현명한 것이었느냐, 또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흑인 민권 문제가 그렇고요. 또 공산정부라든가 친공산주의 성향의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미국 중앙정보국 활동을 승인한 일 등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이 매긴 역대 대통령 순위를 보면은 아이젠하워는 8위 또는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위 20% 내지 25% 안에 들고 있는데요. 저는 아이젠하워가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오를 사람은 아니지만 꽤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